자, 오늘의 메인 주제 여러분들의 얘기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청년들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라는 주제가 됩니다. 축하의 뇌피셜이 아니고요. 이 자료는 국가 데이터 처사나 국가통계연구원이 2025년 청년 삶의 질을 제출했는데 여기서 따왔습니다. 그리고 국가 데이터처는 동시에 인구 동태 패널 통계도 발간했어요. 83년에서 95년생의 삶을 추적했다. 자, 여러분들의 삶을 추적 관찰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연 경제사회적 특성과 혼인 출산 간의 종단 분석,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경제사회적 특성을 갖고 있고 어떤 혼인 출산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가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국가 데이터처는 또 뭐냐? 아, 이 이름 익숙하지 않으신 분 있을 수 있는데요. 구통계청입니다. 통계청이 1990년 개청을 했는데 그 전엔 통계국이었어요. 그러다가 통계청이 됐죠. 35년 만에 데이터처가 됐어요. 맨 위가 부고요. 뭐 국방부 뭐 그쵸? 뭐 기획재정부는 부고 그 아래가 처고 그 아래가 청인데 통계청이 청에서 국가 데이터처로 이번에 격상했다고 승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가 데이터처가 됐고요. 자, 그러면 일단 요 얘기를 하기 전에 청년은 몇 세를 의미하냐? 몇 세를 조사한 겁니까? 이 보고서에서 청년의 연령은 19세에서 34세를 대상으로 합니다. 어휴, 난 지났으니까 다행이다. 지난 분들의 19세에서 34세를 조사했단 말이에요. 나는 40세인데요. 40세의 6년 전을 봤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내용이 있을 거예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청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등이 뭐가 나왔을 것 같아요? 전 이거 보고 좀 놀랐습니다. 절대 못 맞춘다. 절대 못 맞춘다. 이거 못 맞춘다. 전 당연히 뭐 돈, 사랑, 건강, 가족, 슈카월드 그래 이런 걸 생각했어요. 근데 뭐예요? 여행이 이만해. 야, 아무리 여행의 민족이어도 그렇지. 야, 여행 좀 심한 거 아닌가? 이게 뭐지? 이게 면접해서 그런 것 같아요. 면접 때 대놓고 눈앞에다가 돈이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가장 자기가 제일 많이 하는 거 여행이요. 여행 가면 좋아요 라고 얘기한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면접이어서 설문조사였으면 이게 아닐 것 같은데 야, 여행은 좀 심했지. 그래도 가족도 있고 건강도 있고 휴식도 있고 친구도 있고 다 있는데 경제적도 있고 경제적이 작은 거 보니까 이건 확실히 면접에 영향을 좀 미쳤다. 앞에 휴먼하고 얘기를 하냐 아니면 스크린하고 얘기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랐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반대로 다시 물었습니다. 여러분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뭡니까? 이건 맞출 수 있어요. 이것도 그 휴먼하고 얘기했다고 생각하십시오. 스크린하고 얘기한 게 아니야. 휴먼인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뭐 왜 불행해요? 그랬는데 돈이요? 할 순 없잖아요. 돈이 없었어요, 선생님. 이거 약간 좀 없어 보이니까 우리나라 또 이걸 생각하잖아요.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지.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이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비슷한데 다른 말. 부족입니다. 부족. 내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한지 모르겠어요. 돈의 부족, 사랑의 부족. 뭔지 몰라도 나는 부족해. 관심 부족. 저는 관심이 부족해서. 관종인가? 뭐 하여튼. 그리고 2위가 스트레스. 사람. 비교도 있습니다. 비교. 우리나라만의 특징이 비교. 제가 가장 황당했던 건 오른쪽 아래 희미하게 결혼 뭡니까 이거 결혼. 누구냐? 야, 이거 결혼이라고 답한 사람. 나를 불행해하는 거 했더니 결혼 이런 아닐 겁니다. 아닐 겁니다. 다만 문제를 실수하지 않았을까.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을 질문하는지 알고 질문을 헷갈려서 여기에 답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 청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청년이 몇 명인지 한번 보시면 2000년에는 우리나라 청년이 1228만 명이었습니다. 전체 인구의 20%. 지금 2024년에는 우리나라 청년 인구가 1040만입니다. 200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4700만 정도 됐어요. 2024년 지금은 5175만 정도 됩니다. 인구가 늘었는데 청년 인구가 줄었어요. 놀라운 현상이죠? 조금 준 거 아닙니다. 188만 명이 줄었습니다. 많이 감소했어요. 15% 정도 줄었다고 보면 됩니다. 인구가 늘었고 청년이 감소했기 때문에 청년의 비중이 2024년에 20%였는데 아마 올해 20%를 하회했을 겁니다. 최초로 하회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역시 이런 자료에는 빠지지 않는 슈컬리에서 많이 봤었던 미혼율이 나옵니다. 오랜만에 다시 한번 볼까요? 25세에서 29세 남자 미혼율 95%! 야, 오랜만에 봅니다. 볼수록 적응이 안 돼, 저 숫자는. 이게 말이 되나라는, 이게 여러 번 봤거든요. 슈컬리에서 여러 번 나왔죠, 주제로. 아, 근데 적응이 안 돼. 말이 안 되잖아요, 95%. 30에서 34세 남자 미혼율 75%. 아,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렇게 높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한데, 잠깐만. 뭔가 이상해. 적응이 안 돼, 적응이. 이게 말이 되나? 맞네요. 예, 맞습니다. 75%. 그러면, 남성들은 30대 초반까지 4명 중에 3명이 결혼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여러분들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성은 어떠냐? 여자는 25에서 29세 여자의 90%가 결혼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말도 안 되죠. 여자는 남자보다 3, 4살 어리게 하는데 보통 모든 걸 결혼 같은 거는 이거는 뭐 90% 말도 안 되죠. 많이 봤지만 역시 익숙하지 않고요. 30에 34세 가면 그나마 다행으로 좀 많이 오르는데 그래도 58%가 찍힙니다. 58이면은 거의 60%잖아요. 전체 60%가 34세까지도 여성도 남성과 비슷하게 결혼을 안 한다는 거죠. 이건 다 알고 있던 거야. 알고 있던 건데 요거를 차트로 보면 이 2000년입니다. 왼쪽에. 대한민국 청년들 미혼율인데요. 2000년 기준으로 보면 30에서 34세 여성은 2000년에 미혼율이 11%였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숫자입니다. 여기는 58이 됐어요. 58. 30에서 34세 남성은 28%였는데 75%가 됐어요. 2000년이면 2002년 우리가 뭐 대한민국 할 때잖아요. 불그당마 할 때. 25세에서 29세 여성이 2000년에는 무려 결혼을 40%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은 이 25에서 29세에 결혼을 했다는 소리예요. 대한민국 외칠 때 40%니까. 지금은 89%, 90%가 안 합니다. 이 변화가 너무 충격적인 변화예요. 너무 충격적인 변화. 25세에서 29세 남성은 옛날에도 결혼 많이 못했어요. 왜냐하면 남성은 취업을 해야 되니까. 71%.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95%니까. 이때 하고 싶어도 좀 못했죠. 군대 갔다 와서 취업하는데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취업해서 어느 정도 자리 잡기까지 시간이 좀 걸려서 높았는데 문제는 이 아래가 너무 올랐다는 겁니다. 이렇게. 25에서 29세 미혼율이 40에서 89, 11에서 58% 간 거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아마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자, 그리고 이 데이터의 핵심! 보기도 어려운 차트가 뜨는데. 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왼쪽이 연생이에요. 95년생, 94년생, 93년생, 쫙 83년생까지 여러분들의 연생, 생년월일. 자, 요쪽이 연도입니다.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누적 혼인 비율이에요. 남자부터 보면 요 라인이죠, 요 라인. 요 라인이 32세 라인입니다. 1983년생이 2015년에 32세였던 거예요. 그 다음에 한 해 가면은 84년생이 32세고 한 해 더 가면은 85년생이 32세죠. 이제 32세로 쭉 보면은 2015년 때 32세는 42%가 결혼을 했는데 남성 기준으로 2023년 때는 24%로 줄었다는 말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자도 보면 여자는 2015년에 83년생이 32세가 될 땐 63%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같은 2023년 기준으로 91년생에 오면은 그 비중이 41%로 내려갑니다. 자, 이렇게 보면 어렵죠. 이 차트가 핵심인데 요거를 보기 쉽게 제가 그래서 만들어왔습니다. 요렇게 뭐 모든 연생에 대해서 있지만 저 표에서 가장 많이 보여준 83년생과 91년생으로 얘기했습니다. 83년생이면 지금 43, 91년생이면 34 그럼 되죠. 43, 34 그럼 됩니다. 동나이대입니다. 동나이대. 그러니까 83년생, 91년생이지만 남자 32세, 여자 32세 동일한 나이대. 2018년이든 2023년이든 2015년이든 동일한 나이대를 보면은 83년생들은 옛날에 43%가 남자가 결혼했는데 91년생으로 가면 그 비중이 24%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성은 83년생 기준으론 56%가 31살에 결혼을 했는데 91년생으로 내려오면 33%로 떨어진단 말입니다. 요 83년생과 91년생의 나이 차이는 겨우 8살이에요. 겨우 8살입니다. 겨우 8살. 8년, 8년. 8년 차인데 동일한 나이대 혼인율이 반토막이 났어요. 이게 구통계청, 현 이름이 이렇게 입이 안 있냐. 현 국가 데이터처가 발표한 이번 자료의 핵심 내용입니다. 8년입니다. 불과 8년. 출산 경험도 비슷하게 나와요. 요 표가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역시 동일한 표예요. 83년생은 32살에 27%가 경험이 있는데 남성 기준으로 2023년에 오면 13.5%가 됩니다. 8년 만에 절반이 줄었단 말이고 여성도 똑같아요. 83년생은 2015년 기준으로 32살에 46%의 출산 경험이 있는데 2023년에 오면 91년생은 26%로 줍니다. 이것도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요렇게 돼요. 동나이대 남자 32살, 여자 31살 때 출산 경험을 보면 한 명 또는 두 명 다 출산 경험이 되는 거죠. 여자는 38%였는데 20%로 줄었습니다. 남성은 27%였는데 남성이 더 나이가 많게 결혼하는 게 일반적이니까 낮죠. 14%로 줄었어요. 역시 8년 만에 반토막이 났다. 가 이 뭐 어떤 동태적 파악이라 그러죠. 레포트의 결론인데 그렇습니다. 이유는 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요것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면 굉장히 복잡한 게 많은데 88년생은 83년생 대비 5년 차입니다. 불과 5살 차이. 3년 후에 결혼 출산을 할 가능성이 더 줄었다는 말입니다. 5년 만에. 예를 들면 83년생은 2015년에서 2018년 3년이 지나면 미혼율이 57에서 43으로 줄어요. 미출산도 73에서 57로 줍니다. 그 당시에 3년 만에. 88년생은 2020년에서 2023년 똑같이 3년이 지났죠. 근데 미혼율 감소가 더 작다는 말이에요. 옛날에 14%포인트가 줄었잖아요. 여기는 10%가 안 줍니다. 옛날에는 미출산율이 이게 얼마입니까 거의? 16%가 확 줄잖아요. 근데 이제는 12% 준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최근 연생이 되면 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결혼이나 출산한 사람들이 늘어나는 비중이 줄었다라는 동태 분석을 한 레포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내용인데 요즘이 더 떨어졌단 말이죠. 한마디로 미분값으로 치면 이제 그런 내용인데 다시 뭐 숫자로 보는다고 할 수 있고요. 뭐 이것도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리면 다 아는 거. 평균 초혼 연령이 남성 34세, 여성 31.6세. 다행인 거는 34세에서 정체입니다. 남성 연령이 34를 찍었다가 33.9로 줄었어요. 여성은 조금 늘었어요. 조금 늘었는데 0.1로. 다 온 것 같아. 제 느낌에. 이 증가 속도가 다 온 것 같아서 이제 완만히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맨날에 많이 보여드렸던 거. OECD 국가 중에서 첫 아이 출산 연령이 압도적인 일이다. 일본이 3.9세인데 우리나라 32.6세까지 올라갔죠. 무려 2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밌는 거 하나 더 있는데 2000년 대비 30에서 30세 가구주가 대폭 줄었어요. 가구주 비중이 줄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독립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혼자 사는 가구 이런 건 늘었는데 옛날에는 21.4%가 가구 중에서 청년이 차지했고 그중에 12%가 30, 34세 비중이었습니다. 근데 2000년에서 한 20년 지나니까 거의 절반으로 줄었어요. 7.1%로. 근데 당연하죠. 결혼을 안 하면 독립을 잘 안 하죠. 결혼을 안 하는 추세가 결국엔 30대 초반 가구주의 대폭 감소를 가져왔고 결혼을 안 하고 독립하면 어떻게 됩니까? 혼자 살게 돼요. 그래서 혼자 사는 청년의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6.7이었어요. 2000년에. 25.8%가 됐어요. 이거 말도 안 되죠. 4명 중에 1명이 혼자 살아요. 결혼을 안 해도 연애는 할 수 있는데 뭐 동거는 할 수 있고 그런 친구들까지 굉장히 감소한 걸로 보이죠. 제 생각에 결혼이 감소하니까 독립한 다음에 혼자 사는 비중이 굉장히 크게 증가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죠. 자, 그러면 왜 줄었냐? 이유는 모르겠어요. 여기 나온 내용들을 보면, 국가 데이터 조회 자료들을 보면 난 돈이 없어서 줄었냐? 청년 가구 중위소득은 늘었습니다. 2015년 대비. 많이 늘었어요. 800만 원. 물론 이런 얘기를 하면 화를 내시기 때문에 옛날에 왜 늘었는지 얘기 드렸죠. 평균과 최빈값의 차이가 있습니다. 화를 내시면 안 돼요. 물가도 올랐고 요즘 월급 조금 오르긴 했잖아요. 좀 오른 것도 있고 평균과 최빈값의 차이가 있다. 가장 많이 있는 쪽은 그렇게 많이 못 느꼈지만 평균이 올라감에 따라서 올라갔다는 거고. 그리고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청년들의 소득 만족도가 크게 증가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국가 데이터 쪽에 물어보시고요. 그랬다고 합니다. 아, 여러분들이 충분히 만족하시는구나. 그럼 됐고요. 다행이고요. 청년들의 소비생활 만족도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소득도 만족하고 소비도 만족하고 역시 문제는 만족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러신지 부채도 만족하셨어요. 근데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데 청년 부채 비율이 2015년 대비 2배가 늘었어. 2배가. 아니 뭘 그렇게 땡겨서 사시느라고 형님들 레버리지 2배 너무 뭐 미수 가셨나? 레버리지는 그냥 레버리지를 부채는 아닌데 그 미수 땡긴 아 부동산 땡기셔서 아 영끌 야 영끌이 사회적 트렌드가 맞긴 하네. 2배로 땡기셨네. 2배로 173%. 야 영끌 정말 미쳤다 미쳤어. 야 173%는 상사 물론 소득 대비입니다. 자산 대비가 아니라 소득 대비. 근데 옛날에 94%였는데 옛날엔 영끌 이러면 다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금융교육 할 때. 근데 요즘엔 그런 금융교육을 잘 못해. 영끌한 사람이 부자가 됐는걸. 그래서 물론 영끌한 사람이 망하기도 많이 망했어요. 근데 부자도 많이 됐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성년들이 바보가 아니죠. 보니까 뭐 물론 망하기도 많이 망했는데 지르니까 요즘에 다 올랐잖아요. 코스피도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고 다 오르니까 그거 보고 이제 하다 보니 부채 비율 두 배는 좀 참고로 우리나라 전체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별로 안 늘었습니다. 167%예요. 왜냐면 옛날에도 아파트 많이 샀어요. 여기 소득 대비 부채는 거의 대부분 아파트이기 때문에 2025년 하면 조금 바뀌었을 거예요. 코스피가 많이 올랐으니까 지른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소득 대비 부채 비율 아파트 지르는 거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기 때문에 그때도 많이 질렀어요. 어디가 늘었냐? 19세, 34세가 엄청 늘었습니다. 따블을 쳐서. 옛날에 보니까 지른 사람이 쭉쭉 가더라. 나만 빼고 가냐? 나는 빠질 수 없다 해서 더 많이 질러. 아니 이게 그래요. 이걸 뭐라 그래야 돼? 뭐 똑똑한 청년이라고 할 수도 없고. 아니, 그렇다고 이렇게 놀라운 게 청년 부채 비율 113%가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전체 세대 평균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분들은 주택담보대출로 한 분들이 많으니까 부채 비율이 높은 게 왜냐하면 주택담보대출은 규모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소득 대비로 하면은 부채 비율이 높을 수도 있어요. 몇 천만 원, 몇 억을 빌리니까. 근데 19세, 34세가 주택만은 아닐 것 같은데 물론 소득이 작긴 하지만 부채 비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섰다는 거고 이게 언제 가장 많이 올랐냐? 2021년 우리가 진짜 동학 개미 운동할 때 214%를 찍습니다. 와, 청년 남성 214%. 이거는 거의 기네스북 값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 때는 이제 가자 할 때잖아요. 가자 할 때 동학 개미 운동하고 막 미쳤다라고 지를 때 부채 비율이 214%. 물론 남자 기준입니다. 이거 2023년 값이거든요. 2025년에는 제 생각에 다시 200%를 넘었을 것 같아요. 올해도 가자를 했기 때문에 아마 또 200% 넘지 않았을까? 물론, 아, 그러면 남성만 이렇게 질렀습니까? 아니요.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여성이 더 많이 늘었어요. 성별 소득 대비 부채를 보면 여자가 152% 찍었습니다. 2013년에만 해도 남자건 여자건 소득 대비 부채를 많이 지르고 지르는 경우가 잘 없었어요. 우리 여성분들은 주식시장에 관심이 적었어. 막 그렇게 파이낸셜에 대한 관심이 적었어요. 근데 요즘엔 아니야. 다 아셔. 남자건 여자건 다 알아. 관심도 많아. 올라온 거 보세요. 152%로 올랐어. 와. 근데 왜 슈카월드 구독자 비중은 여전히 9대1일까? 9대1은 아닐 겁니다. 한 87대13? 요즘 좀 좋아졌나? 제가 안 본 지 몇 년 되긴 했는데 그래도 8대2는 안 넘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여성향 컨텐츠를 좀 많이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니까 컨텐츠의 방향성이 이미 성장 정체됐거든요. 이미 이쪽은 정체된 것 같아. 정체 안 된 쪽으로 가는 게 새로운 길일 수 있다. 55에서 152로 늘었는데 아니 여기구먼. 여기 엘도라도가 여기 있었어. 야 뭐래야 여성향 컨텐츠가 되지? 그러려면 일단 화자를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저 슈카 말고 뭐 다른 월드로 좀 부드러운 그런 분으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여성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늘어난 게 가장 큰 또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지르는 거죠. 자, 그래서 하여튼 뭐 돈이 없어서는 또 아닌가 하고 시간이 없어서냐? 시간도 조사를 했습니다. 청년들의 여가 시간은 놀랍게도 증가했어요. 여가 비용 충분하다고 답한 분도 60%가 늘었습니다. 질러서 많이 드셨나 보네. 표현이 죄송합니다. 질러서 많이 괜찮았지. 괜찮았죠? 코스피도 괜찮고 하니까 여가 비용 충분하다도 60%가 지켰다는데 물론 뭐 여가를 충분히 줄이실 수도 있습니다. 여가를 안 가면 여가 비용 충분하죠? 옛날에 놀이동산 가서 10만원씩 썼던 거 집에서 그쵸? 슈카월드 보면 공짜입니다. 그러면 여가 비용 충분하죠? 뒤에 나오지만 농담 아닙니다. 이게 결론일 수 있어요. 일단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하시냐? 영화 보러 가나 봤더니 영화 관객 수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반토막이 났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도 반토막이 났어요. 2019년 대비 영화 관객 수가 반토막 난 나라가 아마 없을 겁니다. 전 세계 선진국 중에서는. 전쟁 난 나라 말고는 없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반토막이에요. 아바타3, 뭐 크리스마스 특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1억 명은 넘을 것 같아. 누적 관객 수가. 근데 내년에 2억이 넘었기 때문에 절반이고요. 영화는 아니야. 게임하러 가나? 한국 콘텐츠진흥원이 이번에 게임 이용자 실태조사를 했는데요. 게임 이용률은 박살났습니다. 74%에서 50%까지 떨어졌어요. 게임도 안 해. 게임도 속된 표현으로 좀 말았거든요. 그쵸. 이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게임을 왜 안 하냐? 게임 안 하는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1번 이용 시간이 부족하다. 할 시간이 없어. 2번 흥미가 없어. 3번 대체 허가를 발견했어. 4번 동기가 없어.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시간이 부족하고 흥미가 감소하고 동기가 부족하다. 전 이거 뭔지 알아요. 너무 많이 느끼고 있어요. 아, 이게 나이가 들면 그래요. 10대, 20대 때 안 그랬어. 나이 들면 게임 흥미가 떨어져. 그러니까 새로운 걸 보면 저걸 내가 새롭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스팀에 게임이 지금 기백개가 깔려있어요. 4! 재밌다 그래서 오! 야 이거 대박이야? 질러 일단! 아 그리고 들어가면은 한 5분 이렇게 보다가 아 내가 이걸 공부까지 하면서 해야 되나 좀 피로해. 그래서 원래 하던 거에 딸깍? 이게 그렇게 돼요. 그리고 1시간 하면은 좀 많이 한 것 같고 괜찮고 나이가 들면 그래요. 게임 이용 동기도 부족하다. 새로운 게임을 하기에는 피로해. 굳이. 그리고 이용 시간도 부족하죠. 직장도 해야 되고 가족도 있고 옛날이야 뭐 아무 걱정 없이 하루에 18시간 달렸는데 요즘엔 안 그렇죠.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많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아마 이런 게 영향을 가장 크게 미쳤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저는 게임은 K게임이 좀 문제가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청년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가장 큰 피해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열혈 인구가 줄었어. 열혈 인구가. 미쳐서 달려야 될 분들이 줄였기 때문에 이거는 180만 명이 줄었다니까요.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생각하고. 그러면 남는 시간에 뭘 하냐? 게임 대체 여가 활동으로 86.3%가 영상 시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게임은 한마디로 영상 시청에 밀리고 있어요. 영상 시청에 압도적으로 밀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가 비용 저는 충분합니다. 왜? 게임하려면 질러야 되지만 슈컬도 공짜. 그러니까 비용 충분하죠? 영상 시청은 보통 싸단 말이야. 직접 뭘 하는 것보다 나가서 좋은 데서 레스토랑에서 썰려면 10만원 20만원이지만 슈컬드는 공짜로 도네이션 해봐 1000원? 딸까? 그것도 공짜이기 때문에 비용이 충분할 수도 있죠. 자, 그리고 나이가 들면 게임도 어떻게 합니까? 봅니다. 봐요. 저는 스팀에서 게임을 지른 다음에 그 다음에 유튜브 와서 봅니다. 하진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엘든링이라는 게임 하나 질러갖고 앞에 있는 딱 한 마리 잡고 그 다음부터 보면서 끝냈습니다. 놀랍게도 보면서 끝내더라고요. 이제는 안 해. 한 마리 딱 잡은 다음에 아! 내가 이런... 네, 봐요. 오, 그렇게? 그 다음부터 봐. 오, 그렇게? 계속 봐, 계속 봐. 보기만 해. 영상 시청만 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뭐 롤도 보잖아. 하려면 피곤해. 자꾸 엄마 아빠 찾고 우물에서 그쵸? 정치질하고. 그래서 안 해. 보잖아. 근데 보긴 본단 말이야.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아직도 볼지 누가 알았겠어. 이 스타게임 이거 너무 빨리 접었어. 지금까지도 잘 될 수 있는데. 그쵸? 이거 뭡니까? 이거 윷놀이 대회처럼 했으면 잘 됐을걸? 괜히 빨리 접었어. 너무 빨랐다. 너무 빨랐어. 윷놀이 대회 했으면 계속 개걸류 아직도 돌리고 있을 텐데. 답답합니다. 답답해.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죠. 여가 시간이 뭐 그래서 없어서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일자리가 없어서 그러냐. 놀랍게도 대한민국의 청년 실업률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절반으로 줄었네요. 오, 놀라운 기록입니다. 청년 실업률이 9.1에서 5.9가 됐고요. 확장 실업률 좀 넓힌 개념인데 거기도 15.6으로 절반으로 줄었어요. 신기하지요? 신기하지요? 자, 그렇고요. 또 좋은 소식. 남녀 고용률 격차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여성분들도 요즘에 일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이 늘었기 때문에 쭉 올라와서 격차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86대 73이니까 옛날에 비해서 뭐 압도적으로 옛날에 거의 2배 차이 난 적도 있었는데 많이 줄었고요. 놀라운 건 실업률이 내려간 건 너무 좋은데 경제성장률도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이 같이 내려갈 수가 있냐? 이거 신기하네. 보통 경제가 팍팍팍팍 성장해야 실업률이 내려가요. 아니 그럴 거 아니야. 경기가 좋아야 실업률이 내려가지. 보통 역의관계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같이 내려가고 있어. 경제성장률도 내려가는데 실업률도 같이 내려가는 이런 기적의 컨트리, 컨트리 오브 미라클, 미라클 컨트리를 실현을 하고 있고요. 물론 뭐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비밀은 쉬기 때문이죠. 그래요. 생산 가능 인구 대비 쉬었음 인구의 비중이 아주 뭐 하늘을 뚫고 있는데 쉬시면은 저기에 이제 안 들어가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지난 20년간 쉬었음 인구는 내일 많이 나왔으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64%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낮지만 취업 난이도는 지금 여러 조사를 보면 대단히 높습니다. 최상이다. 대졸 서류 합격자가 5명 중에 1명, 19.4%. 작년보다도 내려갔어요. 취업이 어려우면 열심히 구직하면 되지 않냐? 아니죠. 어려우면 안 찾으면 돼요. 적극적 구직을 하지 않아요. 소극적 구직을 합니다. 아, 뭐 그렇게 열심히까지는 안 해. 어차피 잘 안 되니까. 어차피 어려워. 그냥 간간이 소극적 구직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지금 나오더라고요.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신규 채용 규모가 대단히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게 요즘 특징인데 AI 영향이라는 말도 많고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아마 제 생각에 한 5년 정도 뒤면은 그래도 임금 근로자 일자리 수도 줄지만 청년 인구도 감소하면서 그쵸? 같이 줄면 돼. 같이 주는데 청년 인구가 더 빨리 감소할 거기 때문에 한 5년 뒤에는 취업이 좋아지지 않을까? 일자리가 준다면 우리는 우리를 더 줄이면 되죠. 계속 줄이면 그러면 이제 일자리보다 우리가 더 줄어서 경쟁이 아마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눈높이를 낮춰서 가면 되지 않냐? 옛날 많이 나왔지만 낮은 임금을 받을 바에 쉬는 것이 낫다는 식이 요즘 많습니다. 왜냐하면 임금 격차가 벌어지니까. 뭐 대기업, 중소기업 많이 얘기했으니까 말할 필요도 없고 정규직, 비정규직도 임금 격차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많은 노동 문제의 제기나 노동 관련 해법이 가는 게 정규직 위주로 가요. 제 옛날에 슈컬드 한번 했었죠. 저는 그게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정규직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인식이 좀 되고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정규직 위주의 제도들이 많기 때문에 이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죠. 옛날 슈컬드 한번 보시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뭐 83년생에서 95년생까지 동태적인 뭘 보여준다 그랬는데 전 답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답은 모르겠고
보고서 기중 현황은 이렇게 나와요. 보고서에 있는 헤드라인만 따온 겁니다. 자, 수도권 임시 근로자 소득 평균이 하회, 중소기업 소상공인 주택을 미소유할 경우에 미혼 비출산율이 높다. 이거 너무 당연하잖아. 아, 수도권 좀 이상하네. 수도권 왜죠? 수도권에 오면은 미혼 비출산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오면은 결혼을 잘 안 해. 출산도 잘 안 해요. 뭐 임시 근로자 소득이 낮거나 중소기업 소상공인 주택 미소 이건 이해를 합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러니까. 수도권은 신기해. 수도권에 오면은 더 돈도 많이 벌고 소득이 높잖아요, 평균적으로. 젊은 청년들도 많고 그러면 결혼도 많이 하고 출산율이 높을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현실은. 자, 하여튼 그리고 다 끝났는데 이것도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의 지금 상태가 어떠냐. 주관적으로 건강하다고 느끼는 비중은 올라갔습니다. 내가 건강하냐 19세 34세에 물어보니까 그렇다 옛날엔 61%였는데 지금은 72%예요. 모든 연령대 중에서 청년층의 주관적 건강평가가 가장 높게 증가했습니다. 모든 연령대는 46에서 53으로 7%포인트 늘었는데 청년 때는 거의 10%포인트 넘게 증가했어요. 건강하대. 그래서 왠가? 혹시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가? 요즘에 뭐 헬스나 러너가 유행하니까. 근데 2014년 대비 2023년에 운동을 하십니까라고 물어본 답에 그렇다라고 대답한 비중이 줄었어요. 왜 줄었냐? 그렇게 러너가 유행한다 그러더니 저처럼 입으로 달리시나? 줄었어요. 2014년에 20대가 오히려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뭐지? 그렇다고 하고요.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비만 치료제가 요즘에 등장했으니까 살이 좀 빠졌나? 그래서 건강하다고 느끼나? 연령별 비만율을 보면 2001년에는 20대가 17%, 30대가 26%였거든요. 지금은 친구들 어서오세요. 친구들 어서오세요. 예, 20대도 34%가 축하의 친구고요. 30대는 40%가 제 친구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자, 같이 운동하시죠? 같이 러닝 좀 하시고. 야, 40% 좀 심하다. 아이고, 예, 저도 요즘에 이게 좀 그런데, 20년 사이에 청년 비만율이 거의 두 배가 늘었어요.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동아시아 쪽이 비만이 잘 안 됐는데, 최근에, 왜지? 옛날에도 잘 먹었는데, 2001년에. 먹을 건 많았는데. 그때도 먹을 건, 아, 영상. 그놈의 영상. 그 앉아갖고 운동을 하다고 그놈의 영상 보고 있으니까 저부터 그렇죠. 생각해보니 그러네. 계속 이거 보고 있으니까, 아이고. 그래, 슈카책을 봐야지 말이야. 계속 이거 슈카책을 보면은 들고 뛰면서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한 소리였고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비만율이 이제 크게 늘어갔고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별로 건강하진 않은 것 같아요. 우울감을 경험했냐? 이것도 크게 늘었습니다. 16%. 옛날엔 10%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울감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끼는 비중인데 크게 늘었고요. 그리고 이 우울감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20대에 높다가 직업을 구하는 30대 초반이 되면 우울감이 내려가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직업을 구하면 우울감이 좀 내려가요. 물론 안 그런 분들도 있지만 여기 보면은 20대예요. 20대 이렇게 높다가 이 아래가 30대입니다. 30대가 되면은 일반적으로 약간 내려갑니다. 이렇게 다 내려가 있죠. 고동색. 그랬는데 2021년에 역전이 돼. 요건 제 생각에 코로나. 코로나가 돼서 30대 초반에 직장 못 구했어. 그래서 이때 우울감이 박힌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23년인데 아직도 30대 우울감이 평균 이상이. 보통은 이때가 가장 낮거든요. 한창 일할 때니까. 2025년을 조사하면 아마 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좀 영향을 미쳤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우울감이 증가했는데 외롭다라는 분들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고 그런 것도 아닌데 외롭다라는 분들이 줄었어요. 이게 요즘 특징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연결돼 있는 사회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컴퓨터로 연결이 돼 있건 유튜브로 연결이 됐건 너와 나는 무엇인가를 같이 보면서 무엇인가 이걸로 떠들고 싸우다 보니까 아마 외로움을 덜 느끼는 게 아닌가?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떨어질 게 뭐가 있나? 뭐 우리가 놀이터 가서 같이 노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외롭지는 않다. 그렇다고 우울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는 아니다. 전형적인 이거 아닌가요? 전형적인? 핸드폰? 우울감은 늘었어. 근데 외롭진 않아. 외롭진 않은데 우울해. 뭐 그런 거죠. 이것도 역시 스마트폰 영향이 큰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자,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거. 옛날에 하면 슈카월 주제였죠? 우리나라는 최근 10년간 청년 자살률이 올라갔습니다. 말도 안 되는 현상입니다. 전쟁 정도 빼고는 최근 10년간 청년 자살률이 올라간 나라가 거의 없어요. 옛날에 보여드렸잖아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낮은 데서 올라간 게 아닙니다. 가장 높은 국가가 올라갔어요. OECD 중에서 1, 2위에 꼽히죠? 이게 올라갔어요. 조금 올라간 것도 아닙니다. 30% 올라갔어요. 미친나라, 미친나라. 이게 올라가게 말이 안 돼요. 지금 제 생각에 13에서 14가 돼야 돼요. 보통의 추세라면. 이게 뭐 뺍니까? 10명이 더 는 거예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고. 남성 자살률을 보면 2009년 이후에 남자 자살률이 역대 최고예요. 여기 2011년에 30.1 찍은 거 있잖아요.
여기를 제외하면은 최근 한 15년, 16년 동안 남자 자살률이 2024년이 역대 최고입니다. 역대 최고. 뭐 말도 안 돼. 여성 자살률도 낮지 않아요. 2011년 이후에 거의 그 정도 급을 유지하고 있죠. 또 요즘에 2017년 이후에 다시 반등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백날 말했지만 말도 안 되는 현상이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겠죠. 진짜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관심이 좀 적은 문제다.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져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 하여튼 결론적으로 그 결과 왜 주관적 건강평가가 상승했냐. 옛날에는 60이었는데 72.5로. 제 개인적인 결론이 이렇습니다. 이거 진짜 제 개인 해석이에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야.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니야. 뭐 그렇다고 외롭지도 않아. 뭐 물론 우울감은 좀 있지만 그렇다고 뭐 살이 빠진 것도 아니고 운동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야. 근데 왜 주관적 건강평가가 상승했냐. 저는 그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본인이 본인의 나이에 비해서 젊다고 느끼는 경우가 요즘에 많이 늘었다. 저부터. 옛날 45살 저희 아버지가 느끼던 느낌과 제가 45살에 느끼는 느낌이 개인적으로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느낌에 수명이 늘어났다면서 나이에 맞는 역할이 늦춰졌잖아. 결혼도 늦게 하고 아이도 늦게 낳고 취업도 늦게 낳고 내 주위도 다 슬로우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나이보다 젊다고 느껴. 30대 같다고 느껴. 이 말을 하면 악플이 한 100만 개쯤 달릴 텐데요. 그냥 내가 느낀다고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느낄 수 있잖아. 느낄 수 있잖아. 아니 느끼면 서른아홉일 수 있지. 그렇게 크지 않나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29도 20살처럼 느끼고 35도 20대처럼 느끼고 뭐 다 그렇게 옛날에 비해서 삶의 궤적 자체가 옛날에 45이면 거의 부장님도 나이 많은 부장님이고 이제 팀장 되고 조금 있으면 은퇴하고 이럴 나이였어요. 옛날에 45이면 애들이 막 대학 가고 그럴 나이였죠. 근데 요즘에 안 그렇잖아요. 30대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35이었으면 이미 회사 들어가서 과장 한창. 그런데 요즘에는 막 32, 33에 회사를 들어가다 보니까 회사 신입이야. 그 옛날에는 38, 40 되면은 그 팀장 딱딱 달고 있는데 요즘엔 어렵잖아. 그게 어려우니까 슬로우해지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거 옛날에 이런 짤들 많이 있었죠. 30대 초반의 삼촌. 제가 어렸을 때 보던 30대 초반에다. 약간 이 느낌이 있어. 30대 초반의 삼촌은, 그쵸, 뭐, 결혼하고 해고, 딱, 크고, 큰 집 와서 막 용돈 주고, 막 이런 분이었는데, 30대 초반에 나는? 야, 왠지 그거 안 되는 것 같고, 삶의 궤적이 이렇게 느려지니까. 옛날에 정말 어른 같았는데, 막상 나는 어른 같지 않고, 저도 아직도 제가 어른 같지 않다고 가끔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 또 악플이 달리겠지만, 아니, 그냥 제가 생각을 한다고요, 제가. 그냥. 그러다 보니까, 조금 건강하다고 느끼는 게 많지 않냐라는, 그 생각도 이제 많이 들죠. 다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 우리나라 또 특징이 있죠. 옛날에 나왔던 거. 청년의 선거 투표율이 크게 상승했다. 20대가 선거 투표에 74%가 참여하는 나라. 이야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현상은 저 옆나라 일본처럼 이렇게 낮은 청년 투표율로 고민하죠. 청년이 투표를 안 해. 40%까지 떨어져. 30%까지. 투표해도 변하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요즘에 일본이 청년 투표율이 올라갑니다. 그 뭐죠? 뭐 참정당인가? 이상한 소리 하는 그런 애들이 하도 이걸 하니까 올라가긴 했는데 여전히 낮아요. 그리고 가슴 아픈 거. 자원봉사 참여율은 최근 15년 사이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20%하던 게 12%, 10%하던 게 5%, 5.8%. 기부 참여율도 크게 감소했어요. 37%하던 게 21%, 18%하던 게 11%. 기부와 자원봉사 참여율이 크게 줄었다. 몇 번 나왔지만 개인적인 이유는 저는 그렇게 사회 분위기가 1번 가장 크고 2번 객관적으로 본인들의 삶의 여유가 잘 없다. 사회 분위기는 요즘에 사랑, 자비, 용서 이런 거 얘기하면 바보 취급받죠. 바보 취급받아. 아니면 공격이 될 수 있어. 누굴 용서하자 그러면 네가 뭘 알아? 이러면서 네가 뭐 피해자의 입장을 알아? 뭘 알아? 네가 누군데 넌 왜 거기 껴서? 그래서 잘 안 돼. 복수, 엄벌, 참교육, 돈 이런 얘기해야 진짜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좀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사랑, 자비, 용서 이런 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사회 흐름이 그렇게 가다 보니까. 그래서 옛날에 슈카쌤에서 얘기했지만 종교 같은 게 없어지면서 뭐 이런 거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줄어드나 그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사랑, 자비, 용서 이런 걸 얘기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해봐야 욕만 먹죠. 하여튼 그리고 객관적으로 삶의 여유가 없죠. 내가 쉬고 있고 내가 결혼하지 않고 있고 내가 아이도 없고 내가 지금 직장 갖기도 어렵고 뭐 그러고 있는데 자원봉사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옛날에 비해서 오히려 더 줄은 게 아니냐 그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있어요. 우리는 더 부유해졌는데 사람에 대한 신뢰가 더 내려갔습니다. 코로나 직후 사람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졌다고 오르긴 했는데 10년에 걸쳐 내려왔어요. 이것도 역시 저는 이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의 현실보다 신뢰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게 개인 결론이에요. 온라인은 신뢰가 있을 수가 없어. 있으면 이상하지. 온라인에서 얘기하는 거는 열 중에 한 다섯, 여섯은 걸러 들으십시오, 진짜. 물론 이것도 지금 온라인이기 때문에 걸러 들으세요. 여러분 걸러 들으십시오. 축하하게 하는 거 걸러 들으세요. 걸러 들어야 돼. 이게 현실보다 신뢰도가 낮아. 입만 열면 연봉이 뭐 1억이거나 그렇잖아요. 입만 열면 우리 집에 스포츠카가 두 대고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린 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신뢰도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옛날에는 보여드렸지만 우리나라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가 좀 낮죠. 근데 이건 청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평균이 낮기 때문에 좀 낮은데 이거 올리기 위한 것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용노동부가 얼마 전에 정부의 내년 중점 추진 과제로 청년 일자리를 꼽았습니다. 청년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강화하여 일할 기회에 격차를 해소하겠다라는 건데 앞으로 쉬었음 청년 이렇게 부르지 말고 우리도 용어를 바꿔보죠.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청년 그렇다고 합니다. 쉬었음 그러면 왠지 좀 느낌이 어감이 안 좋으니까 뭘 쉬어서 죽인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청년 숨을 고르면 다 뛸 거 아니야. 100m 달리기 하다가 인터벌 하죠. 인터벌 잠깐 쉬고 이러다가 다시 100m 달리고 막 하죠. 이렇게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청년 하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이제 신설하고 자 그리고 일에 대해서 못 구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일 경험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전 처음에 일 경험 프로그램이 뭔가 했는데 일 경험 프로그램 일도 경험하는 아 그거 옛날로 치면 인턴입니다. 인턴 비슷한 거 직접 일해볼 수 있는 기회를 잠깐 제공해주는 거 일 경험 프로그램 국민 취업 지원제도 일 경험 프로그램. 지금 여기 사이트도 있습니다. 청년 일 경험 포털도 있어요. 오늘의 경험, 내일의 기회, 일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국민 취업 지원제도 가시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프로그램 쫙 있고요. 우수 사례 쫙 있으니까 가서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경험으로 끝나지 말고 취업이 되겠죠. 경험으로 끝나지 말고 취업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직무 역량을 쌓을 수 있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청년 행복한 2016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